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나 듣겠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들을 겁니다. 다른 때는 이렇게 찬양하는 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수어 찬양, 수화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찬양을 따라서 이렇게 수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가사는 좀 작지만 잘 보이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수화로 찬양하는 모습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좀 듣고요.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는 이제 본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좀 다른 예화로 시작하거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예 성경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연히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죠. 감춰진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밭에 그 보물이 그대로 놔둔 채 다시 가서 그 밭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밭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밭을 바꾸고 있는 소장농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매우 가난했고 매우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밭을 가꾸었을 텐데 그 보물이 이 사람에게만 눈에 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보물을 그대로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밭을 살 때 주인이 그냥 팔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걸로 보면 이 밭의 주인은 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보물을 숨긴 사람은 아닌 것이죠. 언제부터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이 보물을 그 누구도 찾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띄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죠.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에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두 사람이 모두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했다는 것은 본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보는 것을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연히 또는 자신들이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보물을 찾았을 때 매우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 44절에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하여 기뻐하며라는 표현을 써서 분명히 기뻤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사람도 자신이 찾아다니던 진주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막 찾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았다 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가 가끔가다 제 아내랑 장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가다가 가서 이제 뭐 찾아오세요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큰 마켓에서 가서 찾잖아요. 근데 자주 가던 곳은 뭐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자주 가지 않은 곳은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그거를 딱 찾기만 해도 기뻐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참 뭐 물건 찾는데 없어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딱 찾기만 하면 뭐 그렇게 값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찾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찾았을 때도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내가 어떤 귀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이 찾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다른 소유의 모든 물건들을 팔았다는 거죠. 44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46절에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또는 자기가 우연히 찾았던 그 물건들을 찾았을 때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팔고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벗음이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읽을 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곳에 왕으로 나신 이가 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태어났지 묻습니다. 그때 이 박사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때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진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천사로 인해서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들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일상과 나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계셨단 말이죠. 언제나 그들 속에서 예수님은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자는 적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적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면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봤어요.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낫게 하시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기쁨을 얻게 된 거죠. 그 기쁜 마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과 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호수가에 같이 서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수가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청합니다. 내가 당신의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때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있는 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허락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앉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다 전할 때 베드로도 당연히 그 배에서 타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얘기해요. 아,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도록 함께 같이 가는데 같이 일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불러서 같이 가는데 두 배가 거의 반쯤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밤새도록 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깨달으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의 삶을 바꾸어 사람을 낳는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로 바꿔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따르게 되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르게 되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는 당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며 살던 마태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태가 자신의 직업을 포기했다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다른 복음서, 다른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세리장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세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가 로마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유대가 속국으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는 일을 로마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이 로마가 정한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뇌물로 일정 금액을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 일제치하 밑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한국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 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가 치열하고 열심히 남의 것을 뺏어서 거기까지 올라갔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여리고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면 부자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아주 잘 거치는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잘 사는 그 동네에 텍스콜렉터의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기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큰 권력과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웠는지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곳에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지위력이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봐도 그냥 지나갈 뿐이지 자기 집에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라고 얘기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희 집으로 가겠다. 너희 집에서 내가 함께 할 시간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시간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너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 지금까지 남의 거 뺏으면서 살았으니까 그거 이제 다시 되갚으며 살아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것은 당시의 손가락을 받던 세리장이었던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시고 자기와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신 예수님의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것들을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자신이 지금까지 삶의 가치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결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그 사람이 손가락질 받으며 그 재물을 모아왔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나 또 다른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빌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자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렇게까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렇듯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참 진리의 삶을 살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좀 길지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혈통적으로나 가족적인 모든 부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뭐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어느 집안의 몇 대 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집안에는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고 나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어렸을 때부터 좋은 학교들을 다니고 대학교도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닌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난 것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좋은 수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열심히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신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만나주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린 생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바른 길, 바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 바뀔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내 본질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방향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의 삶을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우연히 예수님, 우연이라는 표현 쓰기 뭐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 만나서 그냥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까? 내가 진짜 바른 아니면 올바른 또는 진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 인생에 대한 고민들, 생명에 대한 고민들,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자들이 있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보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하나의 감사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든 열심히 찾아다니든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보물을 발견한 후에는 그게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어서 다른 것들을 다 팔아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반대로 조금 비틀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소중한 보물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줄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근데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제자들이나 나태나 사케오나 바울도 그걸 알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보물이고 선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분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물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가치를 바꾸셨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물이자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물을 소유한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소유한 나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 하겠는데요. 찬송가 옛날에는 102장, 지금 이제 94장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잠깐만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그래서 시를 한 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 치는 피아노 앞에다가 그 시를 딱 갖다 놨는데 정말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게 그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